할렐루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1층에서 주로 드리는 분들, 2층에서 주로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1층에 있는 분들은 2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고 2층에 계신 분들은 1층이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한번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1층에 있는 청년들은 2층의 청년들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어떤 청년이 교회 안 나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도 제가 알기로는 개수한 인원을 보면 한 150에서 200명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만큼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무너져 내릴까봐 하여튼 2층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꼭 기회 되면 2층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잠깐 근심이 해결된 것 같지만 끝도 없습니다. 학교에 올라가고 또 뭐 어른이 되고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뭐 아니면 회사를 취업하고 그럼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니 마니 연애 때 되니 아니 하다가 결혼해도 문제가 끝도 없고, 결혼해가지고 또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끝도 없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민했던 걸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또 똑같이 고민해요. 학교는 어디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희망을 줘야 되는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고 고민할 때보다 이놈의 자식이 고민하는 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더 안 되고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마음은 더 커요, 자식에 대한 마음은. 그래서 근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하면 언뜻 생각은 안 나도 우리의 삶에 늘 고민거리, 늘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는가, 나는 그 근심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하고 살아가는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근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근심에 대한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잘 정리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무슨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의 근심은 뭐예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고요,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 죽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세상 근심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이 근심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잘 못 이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이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부부들, 또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좋고 나쁜 수많은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금방 지나갑니다. 더 쉽게 설명해서 뭐 지들 좋은데 뭐 좋게 잘 살아라, 축하해주고 끝. 축하할 때 진심이지만 그걸 뭐 제가 가슴에 담아두고 이럴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게, 어제도 두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축복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신기했으면 주례를 하다가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물 교환 순서에 조카, 이쁜 여자 조카 아이가 이 푸들인가요? 강아지 푸들을, 푸들 목에 걸려 있었나? 보물이, 아 보물이란다 그거. 예물이 뭐 아기가 바구니였나? 아무튼 그렇게 들고 나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결혼식은 조카 꼬마 두 살짜리가 또 예물을 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랑 신부들이 못됐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하여튼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 눈에 너무 이뻤어요. 그 또 거기는 보니까 그 두 살짜리 꼬마애가 이제 그 예물을 들고 노래는 뭔지 아세요? 타요 타요 하면서 막 나와요. 그 꼬마애는 잘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내의 언니가 먼저 늦게 결혼하신 분이 계신데 그때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조카하고 이렇게 이 화동이라 그러죠, 예물을 들고 나가는 걸 했는데 대실패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안 가가지고 그냥 대충 전해주고 말았는데 너무 이쁜 결혼의 축복의 장면들도 겪었지만, 또 주중에는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부부가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도 겪고요. 또 그렇게 부부의 그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자녀들 가정의 근심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을 같이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나름대로 일찍 잘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밤새 힘들었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일어났다는 느낌이 잘 안 들 정도로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심은 적어도 제가 어떤 제 개인적인 신상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는 근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또 저라는 목회자 한 사람,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같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제 마음에도 그러한 근심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비유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맞지만 누군가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분 좋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근심은 어디를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진로가 또 좀 어긋난 청년도 보게 되고 또 인간관계가 좀 무너진 경제적인 또 몸이 아프고 또 이제 결혼해야 되는 준비 가운데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는 청년들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근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회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해서 뭐 반성문을 쓰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과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근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가 사실 고민할 근심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고 합리화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침체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영적 침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스케줄 되게 바빴는데 괜히 제가 그런 설교해가지고 급하게 죽겠다 그래가지고 두세 명 신방이 추가된 케이스인데 그런 근심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내가 타협하고 합리화했던 거 낱낱이 쳐다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섰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근심은 뭐냐면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오늘 본문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어렵죠. 지금 목사님 저는 뭐 불상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처럼 백담사 가가지고 뭐 절에서 뭐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지난주 휴가 때 백담사 갔다고 해가지고 시험 드신 분 있을까봐 제가 말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거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현대를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치명적인 수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섭고 두렵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 돈, 명예, 내 욕망, 이러한 것들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을 내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 삶에는 어떠한 문제가 오든 아니면 크고 작은 어떤 성취를 이루든 실패를 하든 결국에는 다 영적 침체 속에서 뭘 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선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 근심에 쌓여서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근심이 나에게도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바로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지난주에서 이틀 연속, 2주 연속 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 그랬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길까 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힘이 강해졌을 때에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노역, 일꾼으로 삼으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됐는데 결국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되고 그 삶의 가시와 올무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손에 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이어지다가 또 이전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다가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드보라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손에? 이제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지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먹는 거, 짐승들 다 빼앗기고 맨날 다 잃어버리고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 반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듯 했으나 완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의 사사가 사라지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죄를 짓고 그 반복된 시간들 속에 그 영적인 상태는 더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영적 침체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뭐 판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로 따지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 오면 리더가 있고 뭐 목회자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야 될 주님의 편지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사가 될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락의 이 청년들이 이 위아래 앉아있는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사가 된다면 적어도 명동 일대는 확 뒤집어지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말고는 뭐 아멘 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는 그래 다 사사가 되면 좀 너무 빡세긴 하겠다. 너도 나도 다 사사되면 목회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사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로서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고 시작하게 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그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 땅에서도 구출해줬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려 했는데 다른 것 두려워하고 있는 거,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를 보면 나중에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우상 숭배인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두려워서 근심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세상 근심에 쌓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좀 고민되기도 하겠지만 그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요, 내가 지금 근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근심이 있고 진로나 아니면 내 어떤 인간관계나 내 가정의 어떤 문제나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근심에 쌓여가지고 온전히 예배가 안 된다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상 숭배 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걸 더 두려워하니까 당장에 먹고 살고 앞으로 내 앞날이 더 걱정되니까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근심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근심에 쌓여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도원의 첫 출발점, 그 우상 숭배에 쌓여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원의 처음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받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미리삭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무통 같은 그런 포도주 틀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당시 이 배경에서 보면 포도주 틀이 좀 더 특이해요. 땅을 이렇게 움푹하게 파서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하고 처절합니까? 미리삭 그 당시 농법은 날리면서 이삭을 주워야 되는데 날릴 수가 없어. 누가 보니까 숨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미리삭 하나하나 죽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칭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럼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 만약에 큰 용사라고 한다면 딱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가 됐군요,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미디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묻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6장 13절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가 여기 한글로 번역하니까 오 나의 주님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높은 사람에게 외람되게 이야기한다 할 때 표현이에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자,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 무슨 말 하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지금 엄청 오해하고 있는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뉘앙스를 풀어 해볼까요? 하나님, 지금 나보고 큰 용사라 그러고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내가 이거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외람되지만 내가 한마디, 외람되다는 게 뭐예요? 내 주제를 넘어서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내 할 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출애굽 이야기도 내가 들었는데 그 모든 기적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큰 용사여 함께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나 처지 안 보이십니까? 이거예요. 그 애굽의 기적들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미디안의 손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이거 지금 하나님 보시면서도 그 말이 나오십니까? 이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미디안을 사용하신 건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열받고 힘든 것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 원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세상 근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그런 생각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해놓고 이거 지금 꼴 뭐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거예요. 그래놓고 나한테 큰 용사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6장 14절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원망의 소리를 그대로 다 들으시고는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비전을 두십니다.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까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라. 근데 어떤 힘으로요? 너의 힘으로. 이 말씀만 들으면 뭔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대단한 힘을 주시려나 보네. 근데 기드온이 지금 그 말씀 들었는데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뒤에 또 오늘 안 읽어봤지만 읽어봤나요? 네. 그 말 막 또 항변해요.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고 나 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또 오 나의 주여 이야기합니다. 외람되지만 감히 내가 말할 텐데, 아 하나님 기분 나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나 힘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한다는 겁니까? 하고 또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가지고 음식이랑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되니까 불이 확 타오르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다 놀래잖아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반응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사기 6장 23절 24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 원망을 쏟아내는 기드온, 그 책임을 전가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런 믿음의 반응 못하는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뭐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 살롬,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여호와 샬롬이 무슨 말로 전해지고 있어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면서 이 나라 형편과 자신의 처지에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사사로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는데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기도로 받아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기드온에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미디안 사람 한 명 치듯이 민족을 치게 도와주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죽지 않게끔 두려워하지 않게끔 믿음 주셔가지고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그 기드온의 삶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 좀 연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을 만큼 기드온의 삶은 철저히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경험한 기드온에게 드디어 사사로서의 첫 걸음을 떼도록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 6장 25절에 이제 자, 이 평강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5절 드디어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수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제물을.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우상이었어요. 바알과 농사 풍요의 상징이고 아세라는 또 생명의 상징인데 남녀 여자 커플이거든요. 그 커플로 우상을 집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상은 나무 기둥으로 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이 지금 므낫세 지파의 누구 집에?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죄책감 없이 뭐만 탓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 안에 우리 집에 우리의 삶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서 놔둔 수많은 우상들의 내 삶의 흔적들이 있음에도 그거는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뭐만 탓해요? 지금 당장의 내 근심거리만 하나님께 다 넘기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그 원망을 쏟아낸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셨잖아요. 계속 대화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미디안 족속을 멸하도록 보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첫 번째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 제거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우상 제거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기드온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 족속에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 힘이 그대로야, 그대로. 아니 삼손처럼 힘이 좀 있거나 아니면 뭐 진짜 수많은 선지자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무리를 좀 걷게 해주든지. 힘이 그대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미디안 족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니까 얼마나 황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샬롬 평강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나니까 힘이 그대로인데 상황과 환경 여건이 바뀐 게 그대 하나도 없는데 우리로 따지면 통장 잔고 그대로고 먹고 사는 형편 그대로고 이 가족 간의 인간관계 그대로고 내 아픔도 그대로고 내 성깔도 그대로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너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마음의 담대함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상태는 포도주 틀 안에서 미리삭을 타작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평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랬더니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결정적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강성해졌을 때에 오히려 그 결정적 순간에 자신의 이유와 타협, 합리화를 통해서 불순종함으로 영적 타락의 길로 가시오 올무와 사망의 길로 갔지만 기드온은 그 결정적 순간에 변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좀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밤에 종들을 데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합니다. 이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요?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가시와 올무의 영적 쳇바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맨날 그렇게 허탕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드온과 같이 분명히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처참하고 더 원망 쌓여 있고 더 근심에 쌓여 있었는데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셨고 내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두렵고 아버지 집에 가서 우상 제거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라 밤에 몰래 들어가야 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을 가지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 순종이 기드온을 사사로 만들었습니다. 사사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나의 힘으로 아무 보잘것없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사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그럼 이제부터 내 힘을 길러야겠네 이 맥락으로 하는 설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미 내게 주신 힘과 은사와 달란트와 여건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근심으로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시는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호와 샬롬 평강 가운데 주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형편 여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우상과 이 세상에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죽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300용사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처참한 내 인생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또 말로 뱉은 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 막상 나타나니까 두려워 떨었던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미 내게 주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힘과 내 어떠한 아주 작은 거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게 있는 아주 작은 도시락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해야겠구나.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중에 만났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그 탄식 소리가 사실은 오늘 기드온의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아니 출애굽 시키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지 않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몰랐다기보다는 합리화하거나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것보다 다른 게 앞섰겠죠. 그러다 보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조금 더 내게서 조금만 멀어지면요, 원망이 터져나오고 근심에 쌓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요,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은혜들로 삶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원망이 터져나온 이야기들을 세대별로 다 듣게 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분은 어머님이 거의 100세 넘어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그 자녀분이, 그럼 자녀분도 70, 80 됐을 거 아니에요? 자녀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딱 하나입니다. 미안하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세대분들은 사는 게 워낙 힘들었어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히 사랑하기 어려웠고 먹고 살고 힘들게 하시느라 표현할 줄 몰라서,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녀들은 그런 상처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세대도 물론 있고요. 그 미안하다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결국 그 말씀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딸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잘 이렇게 노년을 보내게 되신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맥락처럼 모녀 간에 혹은 부자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삼자잖아요. 보면 저는 어르신들도 만나고 어린아이들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물론 대장장이 집에 칼이 없다고 저도 제 부모님과 뭐 아내와 자녀에게 미숙하지만 어쨌든 목회자로서 볼 때는 딱 보이거든요. 뭐냐면요, 딱 그 아버님, 그 어머님이 그 자녀를 고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부모로서 주신 그 마음만 가지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 나을 병들이 있다니까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까지 심했냐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근데 부모님이 미안하다 한마디 했더니 소화가 잘 돼가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기도로 나아야지. 아, 무슨 그런... 기도와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난 분들에게도 기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청년과 함께합니다 했을 때 어디서 제일 위로를 받냐면, 큰 용사라고 해주는 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의 문제를 갖고 나왔으니 딱 그 포도주 틀 안에 미리 싹 하는 그 처참한 마음이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지만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신 내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로, 내 아주 작은 삶의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그 원망들이 막 쏟아질 때 이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원망이 쏟아지고 근심에 쌓인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주셨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원과 같이 두렵고 떨려서 낮에 못하겠으면 밤에라도, 말로 못하겠으면 글로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어떤 물질로라도, 물질이 부족하면 시간으로라도, 여러분들마다 다 상황 여건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미 주어진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물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볼 수 없는 그곳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이끄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마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대단한 높고 큰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 우상 숭배함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살리셨던 그 은혜, 내가 원망하며 쏟아냈던 그 말조차도 주님은 기도로 받아주셨던 그 은혜가 이미 내게 여호와 샬롬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어진 삶의 자리에 그 원망의 요소들, 세상 근심에 치여가지고 살지 마시고 그거 다 걷어내고, 진짜 날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적어도 내가 썩어 없어질 것에 끝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도 시작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만남과 대화와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팀의 이 찬양을 계속 함께 부르면서 나갈 텐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 운행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 만지시고, 주님 우리 새롭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주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기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기를 만들고 큰 기적을 행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을 밝히신 데 있을 때, 오늘 기도원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영역에 하나님이 진짜로 감당 못할 정도로 쏟아 부으시고 이끄시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포도주틀 미리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용사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수많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수많은 눈물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동일합니다. 세상 근심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